시장 경제 바로 알기. 국가 대신 인민들을 먹여 살린 장마당의 힘. 인민들이 스스로 개척한 시장 경제의 비밀을 경제학 박사 김정우가 풀어드립니다.
시장경제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 시간에는 빈부격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네.
오늘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 부동산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정리를 좀 화통하게 해 주시죠.
네. 부자는 아니 부자고요. 동은 네.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재산을 뜻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예, 재산. 네, 그래서 땅을 말하는 겁니다. 네. 땅과 땅에 붙어 있는 건물, 네. 구조물 뭐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쉽게 네. 말하면 움직이지 집입니다. 않고 네. 가만히 있는 네. 이런 재산이다.
예, 네, 들고 다닐 수 없다.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집, 우리가 네. 살고 있는 집, 또 우리가 나가서 그 일하는 사무실, 또 가게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인 거죠.
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이 자산 중에 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뭐 각 나라나 또 네. 이제 경제 주체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네.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의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아주 큰 걸로
굉장히 크죠.
알고 있는데요.
예, 그 200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놓은 통계를 보면 그게 가장 최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6.8%였어요. 우리나라 가계,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갖고 있는 재산의 77%가 부동산. 집이나 땅이나 뭐 이런 겁니다. 예, 아. 그럼 나머지 33% 정도, 아니, 그 23% 정도가 네. 되네요. 23% 정도는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돈은 하나도 없네요.
뭐 그게 그 은행 예금도 거기 들어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 금융자산이죠. 대개는 보면.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작습니다.
아.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5%, 일본도 한 35% 되고 그 영국이 한 50% 된다든가 뭐 그 정도 되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게.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얼마냐? 100%일 거예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 땅밖에 없으니까.
네. 땅이나 집 말고 뭐 가축이 좀 있겠군요.
예.
네. 그거 말고야 뭐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라의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공장도 생기고 뭐 커다란 기업도 생기고 그러면 그 기업을 나누어 갖는 주식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주식들을 이제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금융자산이 늘게 되는 거죠. 또 저축이 늘게 되면서 은행에다가 또 그 예금을 하잖아요. 그 예금도 또 자산이 되는 것이고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국채를 또 국민이 소유하게 되면 그것도 또 금융자산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특허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죠. 이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것도 또 굉장히 큰 재산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후진국 상태에서는 토지와 주택이 100%다가 그리고 약간의 가축 같은 게 뭐 좀 있다가 그러다가 차츰차츰 주식이 생기고 예금이 생기고 채권이 생기고 또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하면서 이제 토지와 그 주택의 재산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의문 났던 건 뭐냐면은 네. 이 부동산이 자산에서 이제 어느 네.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네. 높은 프로에서 따라서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후진국이고
좀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체로 네. 이제 그런 성향을 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렇죠. 미국도 예. 미국도 그 땅이 전 재산인 게 얼마 안 됐었어요. 한 100년, 150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땅이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그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예. 영화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책으로 거기,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이 이제 타라 농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향수를 가진 거거든요.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농장인데 그 결국은 이제 소설 끝날 때 거기로 돌아가잖아요. 타라 농장으로. 그 타라 그게 이제 결국 거기도 흙에 대한 동경, 땅에 대한 동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대한 집착, 땅밖에 없기 때문에 땅에 집착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 본론에서 조금 사실 살짝 빗나가는 건데요. 북한에서 저는 봤거든요. 아, 북한 남구에서 어떻게 돼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저도 뜻밖이네요.
이 책을 거기서 출간했는지 참 의심한. 분명 그분들은 이제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한 집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집착을 다루고 있기도 하죠.
뭐 북한 당국에서 이제 다행히도 그 출간해서 제가 북한에서 그걸 본 적이 나는데
저는 여기 남한에 오셔가지고 보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봤죠.
그건 뜻밖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 부동산이 지금 뭐 똑같은 땅, 기대면 똑같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는 거는 뭐 평당 뭐 명동 같은 거는 평당 뭐 매독되고 그다음에 또 어느 땅에 되면 뭐 아 뭐 단돈 뭐 천 원도 안 되고
뭐 그런 데도 있죠. 그 제일 오지가 남한에서 경상북도 봉화 풍기 뭐 그 오지거든요. 산속 동네인데 그런 데가 뭐 평당 천 원이라든가
뭐 물론이 뭐 뻔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값이 또 뭐 갑자기 뭐 개발한다 하게 되면 갑자기 얼어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의 용도고 궁극적으로는 그 땅에다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는 거죠. 땅에 몫이 좋으면 거기다가 뭐 지나가 오다 가다 사람들도 뭐 그 구경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물건도 잘 팔리지 않겠어요? 거기다 가게를 차려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땅은 당연히 가계 용지로 쓰게 되면 뭐 가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땅이 비싸게 되고요.
또 후회를 생각해가지고 미리 다 그게 값이 계산돼서
미래 가치가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도 그렇습니다. 주택도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교통이 편한가, 사무실까지 가는데 얼마나 편한가.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서울 같으면 지하철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전단지 뿌리고 뭐 할 때는 뭐 역세권에 뭐 지하철 역전이 뭐 몇 분 거리에 있고 그런 선전을 하는 게 바로
좀 과장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하철에서 예를 들어 뭐 걸어서 한 5분 안에 있는 그런 데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편리하니까 그 편리한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비싸죠.
뭐 지하철이요, 뭐 교통이 상당히 나빴다가도 계속 값이 이제 낮았다가도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원인은 그랬다가 다시 또 지하철이 가깝게 여기 온다 하면 또 이 값이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이제 원리가 있었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이라든가 실질적인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 가격 값이라고 하는 게 돈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어떤가에 따라서도 또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실물 자산의 전반적인 값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금값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 이제
다 이게 그런 이제
다 연결이
연결 거리가 다 돼 있네요.
그렇죠.
사실 뭐 부동산은 이 예전에도 뭐 상당한 이 안전한 자산, 이 안전한 재산을 이제 인식돼 왔던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미국의 이제 뭐 서브 프라임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뭐 그런 금융위기나 또 뭐 일본의 이제 거의 제가 알기에는 한 20년 정도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경기 침체를 보게 되면 사실 이 부동산의 거품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댔는데 그게 집값이 푹 떨어지면서 그거 이제 가운데 많이 있던 거 거품이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값이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이 학설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걸 한마디로 뭐 정리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돈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됐고 그거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올라가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너도나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고 사니까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정말 그렇게 영원히 올라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확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고 언제 떨어지느냐? 그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죠. 지나고 보면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값이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자기 주머니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가 이제 죽게 되고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네. 뭐 이 천만 원이다.
네.
이러면은 이제 부동산에 끝없이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네.
뭐 한 천만이라면 천만 원이다면은 네. 뭐 거의 1억이다 하면 거의 네. 한 10배가 이제 뻥튀기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퍽 꽂이는 가운데 있는 거가 이제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예, 그걸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치
근본 가치라고 부르는데 예. 근본 가치와 매매 가격 그러니까 시장 가격 간의 그 차이. 그게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걸 거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값이 막 올라갈 때는 그게 근본 가치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계속 상승작용하면서 그렇죠. 높이 사겠죠.
예, 근본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나고 나니까 아 그게 착각이었다라고 사람들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본 가치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현실에서 정말 시장 가격하고 다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예.
근데 미국에서 이제 터진 그 금융위기.
네.
이런 거는 사실 뭐 은행에서 뭐 부추겼다. 이런 거가 이제 많은데. 이제 네. 은행에서 부추겼다고 하게 되면 그게 국가하고.
네.
은행하고.
네.
뭐 책임 관계 있을 때는. 네. 둘 다 지어야 되는지 또 아니면 국가하고 은행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런 위기를 자처했는지.
네.
여기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 책임이지 법적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 알아서 너희가 사야 되는 건데
돈 빌려 가라라고 이제 기회를 열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빌려 간 거죠, 사람들이.
네.
빌려다가 집을 산 건데. 근데 정부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아,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좀 불쌍하니까 집 없는 사람도 좀 집 좀 가져봐라. 그래 가지고 돈 빌릴 기회를 늘려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빌려갈 때는 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다 빌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신 책임이야?
네.
라고 분명히 못 바뀐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거예요. 그 기회를 정부에서는 이제 돈을 풀어서 기회를 준 거고 은행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준 거고
네.
대출 받은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해가지고 하고 대출을 받아간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돈을 빌려다가 집을 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게 된 거고
네.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게 마냥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이 든 거고 그래서 올라가던 집값이 멈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값을 생각하고 빌린 사람들 중에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집이 경매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집값이 떨어지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지. 하고 파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폭락을 하게 된 거죠. 예.
저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거를.
예.
예. 사실은 뭐 법적인 책임은 빌린 사람들이 책임이에요. 그런데 도의적으로 보면 나라에서 장려한 거 아니야?
장려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는 거죠.
예.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지어야 될 거는 도덕적인 해이가 더 큰
네.
이제 이런 금융위기를 불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너도나도 다 사게끔 만들어놨으니까
네.
사람들도 또 그런 욕심에서 근데 그런 네. 정도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네.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컨트롤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하는 게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비우량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을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 아무리 신용불량자나 뭐 그렇게 돈 못 갚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집 못 가지란 법이 어딨어. 그냥 그 사람들한테도 돈 좀 대출해 줘.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회를 준 거죠.
네. 예.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바닥에 실제로 주고 못, 실제적으로
못 갚은 겁니다.
갚질 못하니까 망하게 된 거고.
예.
사람들이 또 오히려 더 이제 뭐 한제 내몰리는 이런 상황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봐준다고 봐준 건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든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네, 부동산 얘기를 하다 나니까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경제 바로 알기 시간에 남선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종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